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에는 흔히 그곳의 관광 명소를 찾게 됩니다. 철학과 역사의 흔적을 자랑하는 유럽, 특히 성지 순례를 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관광 명소는 바로 오래된 성당들입니다. 세운 지 수백 년씩이나 된 그런 성당에 가보시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그림이나 초상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석상 동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여행하시면서 보게 될 때에 이 석상은 누구의 석상이고 저 석상은 누구의 석상인지 여러분 구별을 하고 보셨습니까? 물론 그 동상 밑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있지만은 쓰여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을 언제 보았다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석상인지 구별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은 대표적인 몇 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그러한 동상을 보게 될 때에는 그 동상의 손에 아주 커다란 열쇠를 하나 들고 있는 그런 양반은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천국 열쇠예요. 또 보면은 마치 옛날에 장군처럼 큰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석상이 있는데 뭐 칼을 밑을 향해 드는 경우도 있고 위를 향해 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서 번쩍 들고 있는 그런 석상을 보게 되면은 그 석상의 주인공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열쇠나 칼과 같은 것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중요한 상징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도였습니다. 그 옛날 교통도 그렇게 좋지를 못하고 어려운 그때에 그럴싸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소아시아와 로마 그리고 서바나 요즘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파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검이었습니다. 말씀을 칼이라고 바울은 비교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칼이라고 하는 물건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 있듯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나의 전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탐심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흔히 그러하듯 자기 자신이나 자기 욕심과 싸운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그분께서 그까지 자기 욕심 하나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일생을 다 바쳐 싸우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엇을 대항해서 일평생 싸우셨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일평생 대항해서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싸우는 대상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뭐 이렇게 여러 대적들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싸웠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한마디로 악의 영입니다. 악령과 싸우는 겁니다. 13절에 가서는 이것을 원수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름하는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악령과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이 영적인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숱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향하여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또 이미 이런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른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이걸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자유케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한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절대적인 무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이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무장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다 읽었던 것처럼 그 무장은 이렇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머리, 가슴, 허리, 발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까지 들어서 온몸을 갑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방어적이고 좀 이 소극적인 무장입니다. 공격적인 무장이 하나 있죠.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한 손에 들려있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격은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면서 방어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끝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무기는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갑주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는 말씀의 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안 바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도 전도여행 하실 때에 아주 어려운 고난들을 예수님 많이 겪으면서 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과 문제가 예수님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이기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구원의 절대적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기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생겨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서만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괌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셨습니까? 괌. 괌에 가면 여러분 꼭 들릴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산 중간쯤에 보면은 굴이 하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있었는데 전투 중에 자기 동료들은 거의가 다 죽고 생존자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태평양 전쟁은 1945년대에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요코이는 자기 소총 하나를 가지고 이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항복한 것도 아니고 무슨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도망간 자리가 자기 나라 일본 땅도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본이 항복하고 끝났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저 혼자 거기에 들어가서 무려 27년 동안을 굴 속에서 혼자 욕고이가 살았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아, 욕고이가 이 굴 속에 숨어가가지고선 거기서 가만히 숨어 지내다 보니까 이 괌 아닙니까? 괌 열도에서 비행기가 왕왕거리면서 오르락내리락 날아다니니까 그 소리 듣고서는 아,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 미군들이 연합군들이 전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느라고 총을 빵빵 쏘아대니까 아, 굴 안에 숨어서 그 총소리만 들으니까 아, 이거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남모르게 나무 열매만 따먹으면서 그렇게 27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이기고 졌는지 이건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소식을 듣지를 못해서 2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을 굴 속에 숨어서 무슨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오다가 지난 1972년도지요. 그 굴에서 나왔어. 다시 세상에 나온 그 사람이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 그 한마디를 듣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듣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영원한 생명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복음 중에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믿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복음 한마디를 제때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차 죽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보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쉬운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냄을 받아야 전하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17절 말씀에 가서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언제나 우선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리비안 교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리비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어서 여기서 공부할 때에 동급생 모리비안 목사님 댁에서 며칠 묵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며칠 동안 지나면서 그 목사님 댁에 어린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을 먹기 전에 먼저 말씀 한 줄이라도 보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학교에 내보내더라고요.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뛰어놀다가 너무 배고파서 막 뛰어와서 허겁지겁 밥을 먹으려고 할 때에도 그 사람들의 식탁 위에 보면은 성경이 하나 꼭 놓여 있습니다. 거기 놓여 있는 성경 말씀 한 줄이라도 어디든지 딱 보고 난 그 다음에라야만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식사를 차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성경 한 절을 읽고 그러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더란 말이죠.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빵과 말씀의 대결입니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생각했죠. 먹는다고 하는 문제, 소위 경제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다른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40일 굶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도 그대로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말씀이 문제예요. 뭐 빵을 주자는 거 아닙니다. 빵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직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절박해도 말씀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칼 발트는 말씀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형태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육신으로 해서 계시된 말씀이 있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초대교회로부터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선포된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경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이 인격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모두가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발트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격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안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선포되어지는 캐리스마, 하나님의 말씀이니 설교를 들을 때에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도권을 말씀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고, 우리는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저 수용적인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울이 증거한 것.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고용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증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까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종이 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을 연구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혹은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전파되는 게리그마,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이러한 것들을 높고 낮음 없이 다 동격시하고 똑같이 한꺼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므로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바울이 체험하면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것이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달라는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될 만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뭐 말씀 줄줄이 꿰고 암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내게 말씀을 달라 기도하는 그것은 무슨 지식적으로 무엇을 더 알고 무엇을 더 깨닫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내게 말씀을 달라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시는 그 역사. 자기 자신 바울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의 요청이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후반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했어요. 여기 복음의 비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어서 복음의 비밀, 소위 복음의 미스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줄줄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것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중심은 십자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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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 모든 게 헛될 것밖에 없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전도서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연결하고 생각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리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여기 본문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편안한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뭐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가 무섭고 죽을 것이 겁이 나서 지금 뭐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을 그때에는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만 전파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때에는 내 마음이 상당히 두려워했고 떨렸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과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벌벌벌벌 떨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핍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철학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벌써 영역이 떠나버리고 그 사람 거기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인간의 말재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복음 전하면서 담대해지고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는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면서도 벌벌벌벌 떨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철학이나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시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충만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적 용기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함께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나가서 아주 담대하게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